요한일서 2장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귀하게 받게 하시고 이 말씀에 다시금 주님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거의 다가 전부 다겠죠. 교회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교회가 사랑이 있었으면, 내가 맡아 그 목회하는 이 교회가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맡아서 수고하는 그 교회가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한켠에는 또 이런 유혹도 있을 수가 있죠. 교회가 사랑이 있으면은 뭔가 좀 남들 볼 때에 소위 그 아름다운 교회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좋은 소문이 날 수가 있고 그리하면 그게 또 어떤 교회 유익이 될 수 있겠다는 또 그러한 어떤 생각도 사실은 그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석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열망을 하고 또 그것을 바라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어떤 그 은석교회가 사랑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은 교회 어떤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사실 그런 의도는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으로 어떤 교회의 모습이 증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항상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그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말씀을 놓고 비춰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는 바로 그 성도들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끊임없이 또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랬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 자체를 거짓말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 이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의 중심 주제도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11절부터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뭐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다시금 또 복습을 하고 또 좀 보충 설명을 드리는 그런 의도에서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들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이게 어떤 의미였는가 그 본문의 뜻을 좀 제대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앞에 수요일이었죠. 그 앞에 수요일은 이제 새 계명과 옛 계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새 계명과 옛 계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는 새 것이고 하나는 옛 것이다. 새 것이 왔으면 옛 것은 물러가는 그러한 그 의도의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인데 새 것과 옛 것이라 해가지고 어떤 옛 계명의 내용은 파괴가 되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게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고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구약에도 그대로 있다 그랬습니다. 레위기서 있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레위기서에 있는 그 말씀만 계명이 아니고, 십계명도 계명이잖아요. 또 레위기서의 다른 여러 제사들도 다 계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제 그 하나만, 사랑만 달랑가지고, 모든 계명을 총칭한 것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그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건 역시도 그 구약의 계명의 성격을 이제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또 의문이 그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십계명을 놓고 보면은 뭐 열 가지의 그 계명, 열 가지 항목의 계명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걸 둘로 압축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모 경건을 통해서 배우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살인치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 모든 것은 이웃사랑으로 다 함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을 못하는 것이고 또한 도둑질을 못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 사랑의 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사법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단에 포함되어 있고 또 레위기서에서도 뭐 이웃이 나에게 해를 입혔으면 그 해를 갚을 때에 가령 5만 해를 입혔으면 5만 원만 갚아라. 5만 원만 변상받고 해라. 이런 의미의 그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냐면은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대개 우리 본성은 남이 나에게 5만 원을 뭔가 해를 입혔으면 10만 원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죽어도 손해 안 보겠다는 항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런 규례를 통해서 내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받겠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그냥 손해받은 대로만 갚아주라 하던 그런 의미로 그렇게 사랑의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모든 계명들은 전부 다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으로 함축이 다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는 거 이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 어떤 면이 다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 계명도 사랑하라 이러한 얘기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위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니거든요. 신약의 백성인데 구약과 신약 백성이 다른 점이 뭐냐면은 구약은 예수님으로부터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그 실체를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봤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인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야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또 그걸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 사랑하라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서만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신약이와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웃사랑하는 거 이게 마땅하다. 이웃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라. 증거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구약의 그 계명을 옛 계명이다. 또 신약의 계명을 새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 계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외치는 말씀이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에게 해당되어진다. 결국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다. 구약과 다른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백성들이 사랑할 수 없는 이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그 사랑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면, 또 사랑하는 자로 산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걸 실천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아니냐 바로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야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이 사랑이 나로부터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옳으냐는 거 이런 쪽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을 몰아가는 것이 여러분께 큰 유익으로 남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형제를 사랑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야 내가 사랑이 없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 없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다면 분명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삐끗해져 있고 뭔가 잘못되어 있고 뭔가 허물어져 있다면 거기에서 분명코 이웃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라는 그걸 여러분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할 때에 자꾸 염두에 두는 것이 뭐 내가 뭐 어떤 행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는 뭐 이걸로 많이 좀 인식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그 머리에 팍 박아둘 게 있습니다. 제가 팍 박아둘 하겠습니다. 머리에다 망치를 팡팡 해가지고 분명히 박아둘 것이 뭐냐면은 신앙의 문제는 행위를 가지고 따지지를 아니한다는 거 이건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팍 박아가지고 빼내지를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 어떤 바른 길을 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문제는 절대 행위를 가지고 따지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저녁은 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아보십시다. 안 하던 걸 좀 해야 또 좀 재미가 있죠. 로마서 2장 28절 뭐 잘 아는 말씀인데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기억이 나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탁 와닿죠. 예, 와닿죠.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드러난 다시 말해서 행위를 가지고 뭐 야, 이 사람은 신앙이다 신앙이 아니다 이러한 판단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면적 유대인 그 마음의 상태 이걸 가지고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따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할례를 예로 들어 말하는데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이스라엘 들으면은 이건 뭐 뒤로 자빠질 그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무슨 할례가 할례라겠습니까? 마음의 할례. 할례는 신령이 할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법, 율법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사람이 보이는 건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항상 모든 그 기준이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야, 저 사람이 교회에 봉사를 잘한다. 야, 저 사람 참 나는 친절하더라. 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더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이걸 가지고 사람을 칭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걸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제 마음이 아무리 뭐 하나님께 바르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제 마음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못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보고 칭찬할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뭐냐면은 모든 진실된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행동을 가지고 칭찬받고 행동 가지고 신앙을 뭔가 보이려고 힘쓰지 마라. 그게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부터 사도들부터 행위를 가지고 따지지를 아니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습니까? 이걸 묻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한 군데 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에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6절 저희가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예, 성경에 있는 근거를 제가 하나하나 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벗게 하지 말아라.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소위 말했었던 우리는 육신 할례를 했다. 아,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자기들이 그 할례 때문에 유대인 된 것처럼 그리고 여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만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이 그 상태를 두고 목이 곱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두고 마음의 할례가 아니면은 난 인정하지 않겠다. 마음의 할례가 아니거든 너희든 목 숙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또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베푼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서만 나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행위적인 그런 법도를 우리가 지키고 또 행동을 뭐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 받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튀어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이것만이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고 무지해서 이러한 그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지 말아라. 마음의 할례 받은 바로 그들만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다시는 말씀들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죠. 성경 또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이사야 다음에 있죠. 귀찮습니까? 찾기가. 옆집 권사님 죄송합니다. 자, 9장 2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지혜를 자랑치 않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있다는 것. 또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이걸 자랑하라 그 말이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날이 이르면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할례 받은 자는 유대인들이죠.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들입니다. 왜 그들을 똑같이 벌하겠다 그 말입니까? 유대인은 할례 받는데 왜 벌하겠다 그 말입니까? 마지막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자로 동일하게 여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이나 이방인이 아닌 자나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하면은 이건 할례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화가 복받쳐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이 선지자를 갖다가 핍박하고 몰아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자, 제가 지금까지 로마서 신명기 예레미야서의 구절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는 거 제가 그걸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네 행동이 어떻냐, 네가 지금 내 법을 얼마큼 지켰느냐, 이게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신다는 것은 네 마음이 어떻느냐, 네 마음의 상태가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럼 행동은 뭐 아무리 상관없고 마음만 바르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돼요. 만약 그렇기 때문에 연기주의가 돼버립니다. 연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지혜, 그 어떤 심령, 어떤 이런 것을 높이 봐버리고 행동은 천하게 해버리는 이게 연기주의거든요. 이건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뭐 아무래도 괜찮고 내 마음만 바르면 되지 않겠는가,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참된 행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참된 신령한 마음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행동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라면 행동은 그 마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열매 맺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은 그런 심령이라면 여러분 착한 행위, 말씀을 지키는 그 행위는 자연히 내 안에 그 안한 믿음에 의해서 나오도록 돼 있다는 것.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뭘 알아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가 뭐고 뭐 이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뭐냐? 마음의 할례라는 간단한 마음의 할례는 모든 의와 공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걸 아는 게 이미 마음의 할례 받은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나를 자랑할 수 없는 자다. 지혜가 있어도,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어떤 능력과 재주가 있어도, 이걸 내가 자랑할 수 없는 존재. 왜? 이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미 마음에 할례 받은 그런 자예요. 이런 마음이 행위를 보지 않냐는 그 말입니다. 왜? 내 행위를 봐야 자랑할 게 없는데 행위를 왜 보겠습니까? 그게 할례 받은 자의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어떤 행위를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를 칭찬 높이는 그런 행위를 내가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높이고 내가 대단히 여기는 분은 주님이죠. 왜냐하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따로 있다. 주님이 되기 때문에.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고쳐놓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여겨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음에 할례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누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누가 고쳐놓을 수 있겠습니까? 30년을 그 사람 설득한다 할지라도 사람 완악한 마음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시로 눈만 뜨면 세상을 향하는, 귀만 타면 세상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그 악한 마음을 누가 방향을 돌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누가 그런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끌어다가 주님께로 왜 돌려놓으시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나오던 행위에 대해서도 야 주님 참 대단합니다. 내가 어떤 이런 자를 이렇게 고쳐놨습니까? 내 그 완악한 마음에서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는데 나에게서 이르간 마음을 끌어내시다니 주님은 참 대단합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주님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마음에 할례 받은 그런 자예요. 바로 그런 마음에서 그런 상태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게 튀어나온다 그 말입니다. 형제 사랑은 이런 마음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냐,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새 계명은 사랑이라겠죠. 예수님은 그 계명을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참된 성도라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철저하게 복음주의자이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존재일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적이고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난 내 모든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걸 우리가 좀 심각하게 깊이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인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13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뒤에는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 방언은 천국의 말인데, 그 내가 천국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 형제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소리 나는 쿨이, 듣기 싫은 거, 울리는 깽가리, 얼마 듣기 싫습니까? 그런 것밖에 안 된다. 내가 예언할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 예언과 그런 모든 그 장차 세상에 되어질 모든 일을 다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이게 뭐 적은 믿음입니까?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써서 내가 가지고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어 아무 유익이 없다. 결국 사랑 없이도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의 가치를 사랑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13년 마지막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리고 믿음도 소망도 사랑으로 인해서 가치가 드러난다. 이러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리고 믿음이 있노라, 난 천국을 소망하노라, 예수를 믿노라 그러면서도 형제 사랑하지를 못한다면 믿음도 소망도 헛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내가 말한 믿음도 예수도 천국도 내가 다 부인해버린 것이란. 이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우리의 모든 중심에는 이 형제에 대한 사랑, 이게 우리 모든 속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그 중심에는 그 사랑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헌금을 해 헌금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봉사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무작정 뭐 나물려 기도했다 이게 사랑이란 게 아닙니다. 내 봉사의 그 사랑이다, 봉사 사랑이다 이런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더 희생하고, 더 봉사했으면서도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를 아니하고, 내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못하니까 너 나보다 믿음이 적다고 하는 이런 판단과 비판을 하지 않고 대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인간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차원도 아니고 기계적인 행동이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사랑이다 이렇게 그 판단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것. 그게 뭐냐면 성령 받은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바로 그런 사랑이죠. 그게 뭐라 하겠습니까? 형제를 만날 때에 뭘로 만난다? 지난 수요일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앞에서 내 죄를 아는 자로.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만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형제를 만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도 나와 비교하지 않냐고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진다. 이건 별건 아닌 것이겠지 몰라도 굉장한 겁니다. 이건 진심으로 성령이 아니고 주 앞에서 나의 불의함과 지약을 철저히 깨닫지 못한 그런 성도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젊은 부자가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겠죠. 그러니까 아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는 분명히 그렇게 마신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어떤 법칙을 지키고 일을 썼던 그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 부자 청년처럼 나는 이걸 다 지켰습니다. 이러한 말이 튀어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에는 나보다 뭔가 행위가 부족한 자처럼 보이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와버립니다. 판단이 나와버리죠. 그게 바로 어둠에 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저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승이 됐는데도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은 의미를 그 이유를 아느냐 이렇게 물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뒤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서로 발을 씻겨 세족식이란 이걸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뭐 신에게 가가지고 발 씻겨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 이 말은 높고 낮은 자가 없는 관계라 그 말입니다. 서로 씻기라 그 말이죠. 발 씻긴다 스승이 낮은 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로 만나라 그 말입니다. 그게 곧 형제의 사랑이란 얘기죠. 높고 낮음이 없는 거, 잘나고 모는 자가 없는 거.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 그 말입니다. 높고 낮음이 의사할 이유는 우리의 상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더 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 16절부터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6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뭘 알고 행하라 그 말입니까? 뭘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 주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 이걸 알고 행하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자세로 대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보다 크신 상전이 하늘에 주님으로 계십니다. 이걸 알고 행하는 자, 그게 복 있는 자다. 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종을 행하기 때문에. 그걸 복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복이 있다. 여러분, 하늘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나의 상전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죠. 근데, 예수님 그걸 알고 있느냐? 야, 그러면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세상 그걸 모르거든요. 세상은 돈 있으면 내가 큰 자고 높은 짓 있으면 내가 큰 자로 얘기하는 것이지 나보다 큰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 이걸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뭐 주인 종 이들에게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고 행해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 있는 성도의 행함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안다면 주님께 속한 성도라면 주님만이 크신 분이다. 이걸 분명히 알고 행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크신 분입니다. 주님이 나의 대장이고 내 머리십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형제를 대할 때 형제에 대해서는 내가 너보다 더 큰 자다. 큰 자로 행사하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어둠에 거하는 것이고 그게 주를 모르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그렇게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내가 주님을 아는 대로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느냐로 증거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앞에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이런 동일한 본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지만은 성경은 죄 안에서 모든 인간을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로만 봐버린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죄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주님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서로 만날 때에도 잘난 것도 나는 내세울 것도 보잘 것 없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그런 못난 사람입니다. 항상 이런 의식 가운데에서 서로 만나고 대하는 이것이 바로 서로 발을 씻기는 모습입니다. 내가 낮아진 자리에서 섬김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철저히 낮아지라 그 말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한 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 행위가 나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가 나를 저 사람을 높이 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잘한 게 있다면, 뭔가 남다른 재주가 있다면 그것은 형제를 섬기고 봉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날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만난 형제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라는 것. 이걸 아실 필요가 있죠. 설교도 제가 여러분께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 행위, 우리의 것들을 드러낸 표면적인 모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형제를 구분하고 대하는 이런 모든 것이 곧 어둠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 잘 기억하시고, 형제 사랑이 뭐냐? 다시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 빛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둠이구나. 이걸 알 때 빛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불의한 자다는 것, 주님이 아니면 가망이 없는, 그래간 자라는 것, 이것을 알 때에 빛으로 온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는 형제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같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형제의 사랑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불의함을 보지 않고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만날 때에 서로 덮고 용납을 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 대신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지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런 길을 갈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러나 형제 사랑으로 주님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사명이다, 책임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 뭔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형제 사랑이 마음껏 튀어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참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무엇 하나 여호와 아버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